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SBS 낮 종합 뉴스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혼란에 빠진 당 분위기를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쇄신 메시지에 환영한다고 밝히며 영수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3.5% 수준으로 동결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여 만에 최소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상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지도부의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혼란에 빠진 당 분위기를 수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총선 승리 시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 을에서 사선고지를 달성한 윤 원내대표는 어젯밤 서울로 급히 올라와 당 혼란 수습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당선인들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청취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하고 당 수습 방안에 관해서 10시쯤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당선인 대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했던 나경원 당선인과 당시 김기현 대표에 이어 2위를 한 안철수 당선인이 차기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당선인과 윤상현 당선인, 권성동 당선인 등도 당권 후보로 언급됩니다. 당 안팎에선 이번 총선 패배를 계기로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개인기로 살아남은 비윤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권 내 권력 구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 메시지에 환영한다며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영수회담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도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어려운 민생 현장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에 대해선 국민이 야당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 거라고 평가하며 낮은 자세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환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영수회담 제안이 오면 응할 거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못한 게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도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고 소통할 거라며 개혁과제를 위해 단 한 석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국 대표는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직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자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적인 시점과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3.5% 수준으로 동결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0회 연속 동결인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10회 연속 동결한 겁니다. 통화당국이 이처럼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건 물가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2%대에 진입했던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다시 3%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최근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로 국제 유가가 반년 만에 배럴당 $90대까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아진 점도 이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5%를 기록해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는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모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나 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취업자는 2,83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 증가 수준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2년 1월 113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20만 명 이상을 기록해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취업자가 4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기저효과로 인해 지난 3월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기온 저하 효과로 용림업 쪽에서 취업자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업자 증가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1982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 기준인 15세 64세 고용률은 69.1%로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3만 1천 명 줄어들면서 청년 고용률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4만 9천 명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업자는 89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천 명 늘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0%를 기록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회복세이지만 내수 미약 등 부분별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화 소비 둔화, 건설 선행 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지난 2월 제조업 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5.1% 증가해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 2월 소매 판매는 0.9%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80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두 번째 중재 판정인데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2억 달러.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조건에 찬송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 우리 돈 438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메이슨의 법률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정부가 메이슨에게 줘야 할 돈은 800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 1,300억 원가량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메이슨에 대한 어제 배상 판정과 관련해 판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인 시오도 루즈벨트함이 참가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늘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연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국방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3자 훈련 계획 중 하나로 90여 대의 함재기가 실려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이 이끌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류 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인 아랄카함을 비롯한 한미일 군함 총 6척이 연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북한 잠수함과 SLBM 등 북한 수중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잠 훈련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해상 운송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과 조난 선박 발생 시 구조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수색 구조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해군은 최근 북한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이 실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미 양국이 평가하는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싱크탱크 전략재문제연구소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를 통해 지난 2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3번 갱도로 들어가는 도로에 제설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터널 내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풍계리 3번 갱도를 유력한 실험 장소로 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를 선언한 미국과 일본이 오늘은 필리핀과 함께 3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에서도 항만, 철도, 공급망을 등 주요 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백악관에서 첫 3국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 분야 핵심 의제는 남중국해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소송에서 진 뒤에도 필리핀 함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남중국해 90%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합동훈련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 일, 필리핀 3국의 해안경비대 초계 활동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미 상원은 정상회의 하루 전 필리핀 국방 강화에 3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PGI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PGI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 구상으로 필리핀의 수빅만과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루손 회랑이 이번 투자 대상입니다. 미일 양국은 이곳에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선언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필리핀과도 공조에 나서면서 중국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가수 박보람이 30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남양주 소재 지인 자택에서 박 씨가 안방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지인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여성 지인 두 명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인이 쓰러진 박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의 피해 규모가 검경 수사 결과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 씨와 그의 아내, 아들 등 3명을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씨 일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411명, 피해 금액은 63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예년 5월 초순만큼이나 크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따뜻함을 넘어 조금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일요일은 무려 28도로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요. 기온 변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건조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영서와 충북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보는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 조금만 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짙었던 안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예보 없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쾌적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66포인트 내린 268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 장비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보험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45포인트 오른 860.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34%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